안녕하세요, 리입니다. 혼자 있는 게 좋아 뉴 세그먼트 컬처 쇼크 시리즈 그 첫 번째 파트 1 에피소드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제가 여행과 어학연수를 통해서 겪었던 큰 문화 차이들을 뭐 연애, 음식, 가치관, 데이트, 뭐 파티 등등 다양한 카테고리에 나눠서 전달해 드릴까 해요. 특히 이 어학연수와 관련된 썰은 끝이 없네요. 누가 보면 한 1년 이상 갔다 온 줄 알 것 같은데 그 짧게 머문 기간에도 이렇게 수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거에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어학연수를 가지 않았더라면 내 삶은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가치관적인 변화도 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 또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거기서 딸려오는 그런 문화 차이들을 이해하고 제 시야를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좀 가볍게 썰 풀듯이 얘기할 거니까 캐주얼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데이팅 앱. 초장부터 바로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전 세상에 데이팅 앱이 이렇게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미드나 리얼리티 쇼 보다 보면 이제 데이팅 앱 이름들이 자주 언급이 돼서 저도 미국 가기 전에 좀 많이 봐뒀거든요. 뭐 틴더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 밖에 라야, 힌지, 범보 등등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이 라야 같은 경우는 셀럽들도 이용을 한다 합니다. 할리우드 배우들 혹은 가수들도. 그래서 리얼리티 보다 보면 뭐 할리우드 배우 누구랑 매치가 됐다는 등 혹은 팝 가수 누구의 프로필이 올라와 있는 걸 봤다든 등 이런저런 썰푸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 꽤나 데이팅 앱이 흔하구나. 그리고 셀럽들이 이용할 정도라면 확실히 이 데이팅 앱에 대한 편견이 덜하거나 없겠구나 라는 정도로 제가 좀 추측을 했었죠. 어쨌든 제가 가서 확실히 느낀 거는 개방적입니다. 데이팅 앱에 있어서 정말 누구나 나이 불문 이용하는 그리고 또 데이팅 앱으로 누구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걸 딱히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확실히 덜한 느낌이에요. 한국보다는. 우리나라는 아직 자만추를 추구하죠.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근데 또 이 자만추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또 시간은 가고 나이를 먹고 마냥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뭐라도 움직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이런 데이팅 앱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아직까지는 좀 한국에선 폐쇄적인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유는 일단은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좀 많이 따르죠. 쉽게 말해 누가 나올 줄 알아요. 아무리 뭐 사진을 교환하고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채팅을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제 만났을 때인데 어떤 사람이 나올 줄 알고 변수가 너무 많은 거죠. 하물며 사진이 사칭인 경우도 많은데 뭐 포샵을 많이 했거나 그러니까 뭐 하나 이렇게 마음 편하게 마음 놓고 이용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목적이 다분하죠. 그래서 장점보다는 좀 단점이 많이 부각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넷플릭스에 몇 년 전에 이 데이팅 앱 사기와 관련된 실화를 바탕으로 한 다큐도 나왔었어요. 다큐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목이 틴더 스윈들러였나? 꽤나 히트쳤던 쇼라서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 이제 어떤 남자가 자기를 백만장자로 가장해서 데이팅 앱으로 여성들한테 접근한 뒤에 돈을 갈취해낸 그런 내용인데 그 사기꾼이 꽤나 그럴싸하게 사기를 쳤습니다. 뭐 실제 프라이빗젯을 타고 출장을 다니는 그런 영상을 여자들한테 보낸다든지 데이트 나올 때 명품 시계와 옷 등을 차고 데이트에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겉모습을 좀 그럴싸하게 치장을 하고 나간 덕에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케이스가 발생이 된 거죠. 어쨌든 이런 사례들을 접하다 보면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성공 사례도 있겠죠. 좋은 짝을 만나 결혼까지 꼴이 난 근데 아직은 성공 사례보단 안 좋게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픈마인드로 보기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제가 겪어보니까 외국에서는 이미 일상에 만연해 있고 또 딱히 편견 없는 시선으로 본다는 거. 그러니까 편견뿐만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만남의 과정인 거예요, 이제. 데이팅 앱도. 뭔가 특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어플이 좀 더 양질의 프로필을 제공하는지. 어차피 데이팅 앱이라는 것 자체가 1차적으로는 사진 보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사진 보고 스와이프하고 사진 보고 스와이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하이 퀄리티의 프로필을 보유한 그런 어플을 이용하고 싶겠죠, 이용자들은. 그런 데에서 이제 차별성을 두려는 데이팅 앱 회사의 전략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관한 썰들도 꽤나 많이 들었어요. 진짜 익스트림합니다. 뭐 예를 들어 사진에서는 꽤나 좀 페미닌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의 여자였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키 180. 거의 나와 맞먹는 급의 키에 근육질에 누나가 나왔다던가 자기의 성적 취향 혹은 성별을 속이고 나왔다던가 정말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아 자마추가 베스트긴 베스트구나라는 생각이 더 확고하게 들긴 합니다. 그래도 꽤나 흥미로운 부분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 친구 관계를 언급을 하고 싶어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좀 좁고 깊은 친구 관계를 선호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막 여러 명의 친구들을 거느리고 있거나 뭐큰 그룹으로 이렇게 떼지어 다니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계속 한국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 친구 관계에 대한 스펙트럼이 좀 좁긴 했어요. 이 좁다는 거의 의미 중 하나는 남녀 사이의 친구가 가능한가? 라는 주제가 나올 때 저는 항상 친구야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게 정말 끝까지 친구 관계가 남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는 그러죠. 남녀 사이에 절대 친구가 있을 수 없다. 누구는 있을 수 있다. 근데 확실히 제가 여행 또 어학연수를 통해서 겪어보니까 충분히 친구는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외국 친구들의 그런 친구 관계를 보면 넓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성별도 다양해요. 남사친, 여사친 골고루 이렇게 어울립니다. 더군다나 이제 서구권에서는 인종도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뭐랄까 성별 나이를 딱히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어우르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확실히 지내면서 그 부분에선 좀 유연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이 되는 안건은 X들과 친구로 남는 경우들. 전 여친, 전 남친과 친하게 지내는 이런 사례를 제가 봤어요. 물론 이걸 이제 국적 문제로만 치부하고, 아, 거기는 서양이니까 이제 그게 가능하고 우리는 불가능해. 이렇게보다는 그냥 사람, 각자 개개인의 차이 같아서 무조건 문화 차이로만 치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X들과 친하게 지낸다. 연락을 간간이 한다. 또 같이 논다. 이건 아직도 저한테 좀 fascinating한 그런 부분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이 저한테 신기하게 다가오는 이유 중 하나는 남녀 사이라는 게 좋게 끝날 수가 없잖아요. 사귀었던 사이가. 이별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불협화음이 생겨서 헤어지는 거니까 세상에 좋은 이별이란 생기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녀 사이는 끝나면 남입니다. 완전 남. 다시는 볼일 없는. 저는 그게 이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헤어진 후에도 친구로 남거나 뭐 연락을 하거나 만난다? 그건 저한테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연락을 이어갈 정도면 아직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마음이 남아있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그러면 끝난 게 아니지. 이런 생각 때문에 X들과 친하게 지낸다. 이거는 글쎄요.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이제 외국 친구들 보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리뷰에 남겨주셔도 좋고, 제 팟캐스트 DM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사람인 건지, 아니면 제가 맞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 다음은 인종차별입니다. 해외여행 어학연수하면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 인종차별에 관한 질문들이죠.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인종차별이라고 느끼지 못한 거일 수도 있는데, 딱히 없었어요. 다만, 지금 생각나는 장면 중 하나는 제가 이탈리아를 방문했을 때, 첫 이탈리아 여행 때, 약간 애매모호한 상황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제 머물렀던 곳에서 밀라노에 가려고 트레인에 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레인에 탑승을 해서 빈자리에 앉았는데, 참고로 좌석이 이렇게 마주보는 좌석이었습니다. 기차처럼. 그래서 제가 앉았는데, 제가 앉자마자 저의 대각선, 반대편에 있던 한 20대 초반? 많아봤자, 그보다 어려 보이는 여자애들 두 명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굳이 제가 돌아보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는 걸. 처음에는 저랑 마주보는 각도에 앉아있던 애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자기 맞은편에 있는 애를 툭툭 치면서 급속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여자도 바로 고개 돌려서 저를 또 쳐다보더라고요. 뭐 한 번 보고 말거나 흘낏 보는 게 아니라 가는 내내 아주 빈번하게 쳐다봤습니다. 저도 좀 신경 안 쓰는 척 하면서 뭐 셀카 찍는 척 하거나 창밖 보거나 하게 고개를 돌려도 이 옆통수가 따가운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두 명이서 귓속말을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길이 없잖아요.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찝찝하죠. 뭐 예를 들어 거기서 상황이 더 나아가서 뭐 웃거나 그런 반응을 보였다면 제가 어쩌면 확신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둘이 무슨 에일리언 보듯이 쳐다보길래 저는 그냥 무시하다가 내렸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이탈리아 친구한테. 내가 아까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의도가 뭐냐? 뭐라고 생각하냐? 이랬더니 뭐 절대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아시아인이 저뿐이긴 했어요. 그 트레인 칸에서는. 심지어 그 바깥에 그 동네. 그 지하철 플랫폼 등등 아시아인을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곳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좋은 의도로 받아들이려고 했죠. 어차피 진실을 알수 없으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콕 집어낼 만한 일화는 그 정도가 끝입니다. 그다음 또 이탈리아 얘기 나온 김에 하나 생각나는 게 톨비였습니다. 톨비. 저는 이탈리아 톨비가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다른 유럽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무래도 이탈리아가 차 없이는 이동하기 힘든 곳이라서 웬만한 일정은 거의 다 차로 이동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번 톨비를 부담하기로 했어요. 뭐 톨비집에 그거 얼마 나온다고 충분히 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되는 거를 이제 가다가 중간에 톨게이트에 섰죠. 세운 다음에 카드로 결제하려고 내밀었더니 얼마인지 아세요? 한화로 3만 원이 넘었습니다. 왕복이 아니에요. 편도로. 21. 몇? 한 22유로 정도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 3만 원이 넘습니다. 충격받았어요, 전. 어떤 기준으로 이런 금액이 채점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은 저도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현지인도 잘 모르더라고요, 이유를. 그냥 원래부터 이랬으니까. 근데 이 정도로 금액이 차이 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웬만한 밥값이죠, 솔직히. 차라리 이 돈을 내가 밥값에 썼다면 모르겠는데 톨비로 나가니까 약간 쓰린? 뭐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그 길을 왕복을 했으니 6만 원 넘게 나왔죠. 톨비로만. 혹시 이유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행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특히 차로 이동을 하신다면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고정 금액은 아니죠.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국보다 비싸다는 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탈리아 갔을 때 생각난 일화 중 하나가 한 레스토랑에 갔을 때였어요. 항상 저는 마지막 날에는 온천으로 마무리를 해주거든요, 여행 일정을.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항상 그럽니다. 어쨌든 이번 여행도 여느 때처럼 온천을 즐기고 밤에 나왔죠. 근데 가기 전에 이제 저녁을 먹고 가고 싶어서 배고프니까 주변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제 주문을 하고 제가 옆에를 슬쩍 돌아봤는데 옆에도 이제 커플이 앉아 있더라고요. 커플이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핸드폰에 축구를 켜놓고 보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성분은 뭐 이미 익숙해진 건지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참고 먹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여친분도 조용히 자기 밥 먹고 있고 남성분은 먹으면서 계속 축구에 시선이 꽂혀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아예 이렇게 가로로 돌려놔서 옆에 물병에 기대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놓고 보고 있는 거죠. 솔직히 좀 놀랍긴 했어요. 뭐 중간중간에 잠깐 보는 것도 아니고 아예 대놓고 핸드폰을 펼쳐놓고 보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맞나?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런 커플이 은근히 많다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축구에 열광하는 그런 남친을 둔 커플이라면 축구 마니아들이라면 축구 경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해요. 물론 모든 커플이 그러지 않겠지만 근데 저로서는 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무례하잖아요, 약간. 뭐 상대방이 아무렇지 않다면, 동의한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 그 내막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제 3자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냥 잠깐잠깐 계속 핸드폰 들여다본 것도 좀 거슬리는데, 그게 대놓고 본다. 그럼 굳이 왜 만나서 밥을 먹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아마 제가 어학연수 에피소드에서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가라오케 문화에 충격을 받고 왔다고. 다시 한번 살짝, 이렇게 리와인드 해보자면 제가 있었던 곳이 산타바바라였습니다. 어학원 다닐 때 아무래도 가장 큰 토픽은 애들 사이에서 파티였죠. 다들 가고 싶어 할거 아니에요. 제일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일단은 산타바바라 자체를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한적한 곳이에요. 시골에 가깝죠. 약간 은퇴하신 분들이 와서 살기도 하는 곳이기도 하고, 휴가, 휴양지 느낌이 더 커요. 또 어느 정도 시골이었냐면, 제 숙소에서, 제 기숙사에서 어학원까지 50분이 걸렸어요. 버스로. 이걸 이제 왕복을 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그 정도로 매우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뭐 파티가 어디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첫 주에. 그래서 기대를 했죠. 알고 보니까 이제 저 밑에 가라오케에서 파티가 열린대요, 매주 수요일마다. 규모가 꽤 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더 이상 말할 필요 있나? 가자. 이러고 갔죠. 그래서 갔는데 사람이 미어 터지더라고요. 그 주변에 사는 젊은이들은 다 몰려 나온 듯이 엄청 복잡거렸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밴딩도 있더라고요. 밴딩은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뭔가 갖춰져 있나 본데 하고 들어갔는데 한마디로 대형 노래방이었어요. 노래 장기자랑이 열리는 그런 느낌? 저 끝에 이제 무대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스크린에 노래 가사가 나오고 정말 온 사람 중에서 아무나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선곡도 본인 마음대로. 그래서 그 남이 부르는 노래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방방 뛰어노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코인 노래방 많이 가잖아요,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끼리만 방에 들어가서 노래 부르다 나오지. 생판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일은 없죠. 그래서 저는 그 컨셉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기도 했고, 어떻게 거기서 올라가서 노래 부를 자신감이 있지? 상상조차 안 되는 거예요. 참고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못하는 사람도 올라가요. 그 대신 자신감이 있고 좀잘놀줄 아는 사람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가창력 유무에 상관없이 그냥 아는 노래다 하면은 얼씨구 절씨구 이러면서 빙빙 이제 어깨 동무한 다음에 뛰어노는 거예요. 또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술도 맥주밖에 없어요 보니까. 억지 텐션이라도 올리려면 술꾼이 필요한데 뭐 마실 술도 없고. 근데 또 옆에 친구들은 너무 잘 놀고 있고. 근데 거기에 내가 혼자 이렇게 죽상처럼 있으면 분위기 깨니까 저도 연기를 했죠, 좀. 신나는 척. 잘 뛰어노는 척. 진땀을 뺐습니다, 정말. 그때 노는 동영상을 이제 누가 찍어서 올렸는데, 그때 보니까 제가 완전, 진짜 목석이더라고요. 이렇게 점프하면서 뛰어노는 척 하는데, 발은 바닥에 꼭 붙어 있고, 몸만 그냥 위로 왔다 갔다 하고, 못 놀았죠. 그래서 그 가라오케 문화는 저와는 너무 상극이었고, 그 동네 자체에 클럽, 라운지바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직 파티만 존재했어요. 또 주변에 산타바바라 대학교가 있어서 주말이면 이제 대학생들이 몰려 나왔죠. 우리가 뭐 영화나 미드에서 보는 그런 파티 같았어요. 이집 파티 가서 놀다가 폴리스가 떠서 나가라고 하면 다들 우르르 몰려서 다음 집 파티로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집집마다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에 들어가서 그냥 노는 거예요. 참고로 주류 같은 경우는 미리 리퀘스트해서 사 먹고 가야 합니다. 가면 술이 없어요, 거의. 뭐 오너가 가끔 몇잔 따라주긴 하는데 거의 그런 경우는 없었고 그런 술 기운 보다는 그 본인의 텐션으로 놀더라고요. 언제 한 번은 진짜 큰 규모의 파티에 간 적이 있는데 집도 크기가 컸어요. 집이라기보다 약간 맨션 같은 느낌으로 유닛이 여러 개 있는 그런 대형 하우스에서 큰 파티가 열렸죠. 미국인들 정말 크레이지하게 노는 게 스케일이 큽니다. 막 난간에 붙들어서 흔들어대거나 막 소리 지르다가 알죠? 그 콘서트의 가수처럼 뒤로 떨어지는 거,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받고 정말 그러고 노는 거예요. 나름 놀려고 가는데 그런 텐션 분위기에 오히려 압도돼서 나오는 솔직히 저는 좀 힘들었어요. 적응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티메이트한 거한 4명 정도만 이렇게 적당히 모여서 얘기하면서 술 마시고 그냥 흥얼거리는 그런 정도가 딱 좋은데 파티 같은 경우는 너무 스케일이 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못 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학원 다니는 동안 겪었던 파티는 그닥 제 취향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났고, 오히려 저는 LA에서 혼자 지낼 때 갔던 그런 클럽, 라운지 바, 그런 데가 훨씬 잘 맞았습니다. 일단 연령대도 맞고, 어른들만 있고, 이게 가장 좋았죠. 어른들만 있다는 게. 적당한 그 음악 볼륨에 너무 그렇게 다들 미친 듯이 뛰어노는 그런 것도 아니고, 파티보다는 좀더 얌전한 템포로 그게 노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옆에 있는 사람과 어느 정도 대화는 돼야 되잖아요. 파티에서는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친밀감을 기대하기 어렵죠. 이 파티에 관한 디테일은 제가 또 나중에 에피소드로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썰이 더 있거든요. 그 다음은 더치페이입니다. 더치페이. 꼭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친구들과 이제 저녁을 먹을 때 더치페이를 하죠. 저 같은 경우는 한 친구가 그냥 그날 다 커버를 하고 나중에 단톡방에 올려서 얼마 나한테 얘기해주면 남은 친구들이 돈을 보내줘.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뭐 미국도 벤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애들이 야 벤모해줘 벤모해줘 그래요. 그러면 스플릿해서 돈을 보내주면 됩니다. 근데 이탈리아에서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본 장면 중에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스플릿을 하더라고요. 어른들도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른들과 식사할 때는 그냥 한 명이 다 내거나 만약에 나중에 스플릿을 한다 해도 그 자리 벗어나서 카톡으로 다투방에서 쏴주던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현금으로 다 내는 경우는 좀 드물었어요. 제가 본것 중에는. 물론 거기도 어플이 있겠죠? 그래도 확실히 스플릿이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더 많이 봤습니다. 그 부분도 좀 신기했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어학연수 편에서도 말했지만 어학원 친구들이 저보다 많이 어렸어요. 미성년자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한 친구를 사귀어서 이제 그 친구가 코리안 바베큐 꼭 먹어보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 밥을 먹은 친구가 그때 당시에 19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첫 식사이기도 하고 뭐 친구가 아직 어리니까 이제 그런 걸좀 감안해서 혹시 이 친구가 돈이 부족하다 하면 내가 좀더 내거나 아니면 사던가 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정말 한사코 거절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일본 친구였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딱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자기 분량의 돈을 내더라고요. 물론 이게 정상이긴 하죠. 그리고 얼마나 깔끔해요. 좋죠? 제가 외국 친구들을 만나기 전에는 약간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나이를 무기 삼아서 좀덜 내려거나 좀 계산적이게 되는 그런 행동을 발견하게 될까봐 좀 걱정했는데 어학원에서 만나던 모든 친구들이 계산 앞에서는 확실히 칼 같았어요. 정확하게. 절대 뭐 슬쩍 얹혀가려던가 그런 뉘앙스 없이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다행이었죠. 얘기하다 보니까 또한 가지 빼먹을 수 없는 게 공공장소 중 지하철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탈리아에서는 지하철 내에서 음주가 가능하더라고요. 뭐 아니면 원래 안 되는데 사람들이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녁에 지하철을 한번 탔는데 어느 한 커플이 손에 맥주병 하나씩을 들고 있더라고요. 들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거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게뭐 음식도 아니고 음주를 한다? 이거는 생각해보지 못한 개념이라서 와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인데 약간 그 부분도 좀 쇼킹했고 특히 지하철 하면 뉴욕 지하철이 또 악명이 높죠. 제가 리스에서 본 것만 해도 정말 수십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인상이 남는 건 뉴욕 지하철에서 어느 한 남성분이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제 찍은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냥 몰래 찍은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스크림을 드시고 계시는데 아이스크림이 컵 아이스크림이었어요. 퍼먹어야 되는. 근데 뭐 수저나 뭐가 없었나 봐요. 근데 또 아이스크림을 너무 먹고 싶고 그런 나머지 그분이 이제 카드로 이 크레딧 카드로 아이스크림을 떠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를 스푼 삼아서. 근데 정말 그 먹는 모습이 뭐랄까 뭐 옆에 누가 나를 쳐다보든 누가 날 뭐라 하든 그 아무것도 안 들려. 지금 이 순간에 나와 오직 아이스크림만 존재한다. 이런 느낌으로 정말 무아지경으로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뭐라 설명할 수 없지만 네, 여러모로 정말 쇼킹했습니다. 위생상이 좀 어긋나겠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뭐 얼마나 또 먹고 싶었으면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해서라도 먹을까. 참지 못하고 지하철 안에서. 지금 생각해도 그건 진짜 아이코닉한 릴스 중 하나였어요. 제가 본것 중에. 마지막은 팁. 배달 문화를 한번 짚어보고 마칠까 합니다. 팁과 관련된 썰이 하나 있는데, 뭐 미국은 팁의 나라다 보니까 팁을 내게 되는 상황이 꼭 발생하죠.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은 샌프란에 친구들과 놀러 갔을 때 차이나타운의 한 중국집에 갔습니다. 그때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계산을 하려고 이제 각자 저마다 달러를 꺼내고 모은 다음에 이제 주인분한테 드렸는데 그 주인분이 팁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였어요. 이게 다냐? 팁을 더 내야지.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그래서 팁을 더 드리고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혼자 겪은 건데 속눈썹 연장 샵에서 한번 겪었습니다. 제가 원래 여행 가기 전에 항상 연장을 해요. 여행 가면 메이크업에 쏟는 시간을 좀 줄이고 싶어서 그리고 또 연장을 해야 느낌이 다르잖아요. 사진도 좀잘 나오고 그래서 연장하고 가는데 미국에서는 오래 있다 보니까 연장이 다 빠지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다시 받고 싶어서 그리고 또 미국 스타일은 어떤지 좀 다른지 궁금하기도 해서 집 근처에 있는 이제 샵 하나를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또 거리가 절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라서 우버를 타고 갔죠. 그래서 이제 예약을 확인하고 누웠죠. 그래서 연장은 잘끔 마쳤습니다. 결과는 뭐 아주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히 별로인 것도 아니고 좀 걱정은 했어요. 망할까봐. 근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한 5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이제 결제를 하고 나가려고 이제 문을 나서려는데 붙잡더라고요. 이게 다야? 팁을 내고 가셔야죠. 뭐 제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거의 반 강요? 아니 팁을 내고 가셔야죠. 그냥 가면 안 되지. 이런 말투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갑을 뒤지면서 보니까 제가 현금이 그때 딱 3달러 있었어요. 나머진 카드였고 이미 카드로는 계산을 했고 그래서 제가 나 3달러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거라도 달래요. 그거라도 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렸죠, 그냥. 드리고 빠져나왔습니다. 나는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너는 그 서비스를 받은 대가로 팁을 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솔직히 팁이라는 게 받은 사람이 마음에 들었으면 정말 기대 이상의 수준의 서비스를 받아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게 팁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간혹 반강요를 하는 곳에 만나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달 문화 같은 경우는 미국도 꽤나 잘 되어 있습니다. 배달 앱도 되게 많고 확연한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주류 배달이 된다는 거. 내가 직접 나가서 사올 필요 없이 배달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뭐 파티하거나 그럴 때 친구들이랑 집에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또 팁하니까 베가스가 생각이 나네요. 베가스 호텔 카지노 내에서는 술이 무료입니다. 저도 가서 알았어요, 이 부분을. 전혀 몰랐는데 굉장히 신세계라고 생각을 했죠. 아니, 오락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술도 같이 겸비할 수 있다는 게 그것도 공짜로. 그러면 뭐 나쁠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팁을 줘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 팁을 주더라고요. 이 술을 서빙해주는 직원한테 보통 2달러씩 그냥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료는 아닌 거죠. 다만 저렴한 가격에 마음껏 시킬 수 있다는 거. 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생각날 거리가 더 많은데 이미 뇌에 용량 가득 차서 더 이상 뭘 꺼내야 될지 모르겠는. 그래서 아마 또 조만간 파트 2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여행을 하다 보면 계속 생기겠죠. 이런 문화 차이가. 어쨌든 오늘은 최대한 생각나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는데 앞으로도 또 생기는 흥미로운 썰들, 문화 차이를 겪은 순간들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저의 에피소드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별 5개와 좋은 리뷰, 또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